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입니다. 저희들이 여섯 번째 시즌에서는 고 김홍전 목사님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설교집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외국인이 쓴 책이 있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한국인 저자가 쓴 책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김홍전 목사님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이 책은 한국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픽업해서 이 책을 함께 읽고자 하는 이유는 김홍전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관점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사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성경적이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고 그의 구원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를 장성케 하는 그 사역, 그런 사역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불같은 체험, 성령의 어떤 신비한 능력,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의 치중에서 그런 은사들에 매달리고 그런 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말씀에서 서서히 떠나가는 경향이 심한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성향과 신앙적인 태도를 은사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그 해설은 그러한 은사주의에 치우친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적이면서 개혁주의적인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배우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8주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성령의 사역,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역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좀 쏟으시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한번 성경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이신 성신,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는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김홍전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처음 읽으면서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 것을 보고서 아, 역시 김홍전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을 첫 번째 창문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가져오시고 은사도 가져오시고 능력도 가져오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처음으로 설명해 주시고 약속해 주실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방언의 은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같은 체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의 나타남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이런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여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게 되는데 그가 오시게 되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끌어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냄으로써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 계신 그런 종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져서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깊은 추구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것들이 플러스되고 덧붙여질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관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초반부에 상당한 부분을 김홍전 목사님은 신자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신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장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의 초반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꾸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신자의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도덕적인 완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성숙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성장의 기초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 나 혼자서는 그냥 못 가겠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살고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자기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서 지금까지 자기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던 것을 일단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도 아직 자기를 주님 앞에 전부 드렸다는 정신과 자세를 갖기를 꺼리고 적당히 자기를 수양하는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지적인 것이나 뭔가 좀 앞선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자기 이익에 대한 생각이 늘 앞서서 나간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공리적인 종교일 뿐이지 참된 기독교는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장이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그동안은 잘 안 읽었는데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성경을 오래 한번 띄는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는데 올해에는 내가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홍전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완성된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밑바탕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정말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하게 실천될 때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자의 성숙이지, 그냥 단순히 술 담배 안 하고 단순히 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단순히 주일날 교회 잘 출석하고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노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 방식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있고 나의 삶이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태도, 나를 고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많이 없어지고 더 많이 없어지는 연속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탕에 항상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마음가짐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김홍전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은근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긴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쾌락을 느끼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불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봐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정말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서 경건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기초가 바르게 돼 있는가? 나는 그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만 늘 마음이 쓰이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반성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신자의 장성, 신자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개념을 바르게 세워준 다음에 신자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달아 알게 된다.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한 이후로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돌아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교리이다. 전적인 부패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는 까닭에 믿은 다음에는 자기를 의지할 아무 근거도 없고 자기를 의지해서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신자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생각이 변하여서 과거와 같이 자기를 인정하는 어떤 것도 없어지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비로소 자기는 새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인생의 목적은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해주신 목적과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연히 깨닫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보기 좋게 실패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서운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신자의 일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받침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정말로 오래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 힘이 빠지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힘이 빠져서 내 판단과 내 의견과 내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바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견해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높아져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방향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김홍준 목사님은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때그세 번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과거의 윤리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전체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데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생활 전체에서 그 사상이나 인생의 행보나 삶의 목적이나 무엇이든지 전부를 예수 믿는 도리가 지배하고 주장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루심을 받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시민의식이 투철해서 정신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자기 개인의 안전과 행복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한다 그러면 자기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보람이요, 최고 의미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 성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고를 했다고 하죠. 당신들 정말 조심하라고, 정말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충만하게 하시면 지금까지 내 개인의 행복과 내 개인의 안녕을 살던 삶에서 뛰쳐나와서 나도 모르게 내 행복을 희생하고 내 안전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구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런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하죠.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는 하지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우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우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마치 자동차에 터보 엔진 하나 더 달아서 처음에 덜덜덜거리고 나가던 차가 아주 강하게 빨리 달려가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나 은혜나 능력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목표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나아가고자 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고 늘 갈망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약한 삶 속에 머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간절하게 바라는 자기의 마음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는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양반인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전혀 엉뚱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이나 가르치심이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혹은 진실하게 바라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 종교적인 프로그램들,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기적이고 평생 내 자신만 알고 살아오는 이런 부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를 정말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노래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도 나는 잘났다라는 그 지독한 교만에 절어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좀 힘든 일을 겪으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좀 기운이 나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금방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폼을 재는 것이 우리들의 지독한 교만함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숭고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헛된 목표를 자꾸 세우고,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또 헛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추구했던 한 가지 목표가 깨어지면 그 다음 또 헛된 목표를 세우면서 꾸준히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지 않으시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항상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종교적인 어떤 수행으로 한번 해보려고 덤벼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마음 중심에 정말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 진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평생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해 주시면서 보혜사라고 하셨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아올 때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훨씬 능력 있게 다 돌보아 주실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실 것이요 그분은 모든 임무를 남김없이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히들 성령 하나님을 불로 연상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연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먼저 취하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소개해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도록 만들어주고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숭고한 삶의 목표를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심어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대우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각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 주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분인 보혜사 성신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좇아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성령을 좇아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사주의의 유행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저는 꼭 격려의 말씀으로 끝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못 형성해 왔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해온 방식,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정해 주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내 일상의 삶도 살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리라.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선생이요, 참된 인도자요, 참된 보호자다.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삶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설교를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두 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